자,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지난 시간의 제목이 주권자 하나님이었고 오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볼 본문은 15절 중간 부분, 지난 시간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실 것이다. 그것을 지휘하신다. 시간과 환경까지도. 오늘은 그것을 지휘하시고 최종적인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과 관련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묘사 부분에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된 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divinity, 신적인 속성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제한당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초월하는 존재이십니다. 인간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통틀어서. 그런데 이 표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도달하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련한 그 계획에 텔로스 마지막 단계 부분에 한 부분에 이르렀다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유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동일한 장 요한계시록 19장 앞에 6절에 보면, 제가 방금 읽은 것은 16절이고요.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어떤 존재가 거대한 소리로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대요. 그런데 동일한 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6절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서 10절 정도를 내려가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이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역시 통치예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데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적 존재들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삼일째 하나님은 뚜렷한 차이가 나는 person,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개체예요. person이에요. 각각.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신적 존재,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그러한 존재로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그만 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16절에 이 부분 다루면서 언급하려고 그럽니다. 16절 보십시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사불멸, immortality, 자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자존적인 존재라고 할 때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는 존재예요. 좀 복잡해졌나요?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도 존재하기 위해서 의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죽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죽음이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음이 작정되어 있지만 이 죽음이 작정되어 있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작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존재예요. 세 번째, 존재를 중단할 수 없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위안이 되는가 하면 존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 부모 생각해봐요.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 약속 못 지켜요. 존재를, 부모로서의 존재를 어느 순간이 되면 중단해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존재를, 그분의 존재를 중단할 수 없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immortality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변질되지 아니하는 부패와 무관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있었죠. 썩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분이 변질되지 아니한 상태로, 우리 부모님들은 또 부모가 된 우리는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변질이 됩니까?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고 나이를 먹어가고 능력적인 면에서 이전과 같이 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후패한다, 쇠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는 incorruptible, 쇠함이 없는 그분의 속성 자체, 능력 자체, 우리를 향한 마음 자체, 창조 세계를 움직이는, 다스리는 권능적인 내재성에 있어서 그분의 성품이 변화가 없다, 변질이 없다. 그런데 죽음이 없는 이 존재,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이 없는 그 존재인데 그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침범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미스터리 가운데서 이런 미스터리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을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침범하도록. 그 질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묻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왜 그랬었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 휴머니티 인간성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사망권세로 말미암아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이러한 존재인데 성육신 하셨을 때는 제자들도 가까이 갔고 그분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unapproachable light, 가까이 가지, 접근 불가능한 그 빛 가운데 계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로는 어떤 인간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 없는 그러한 빛,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차원이에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죠. 태양이 엄청나게 밝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도 태양을 쳐다보려고 그러면은 조금 투과가 되는 것 같아요. 제품이 안 좋은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나오는 그 발광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이 밝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눈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과학자가 발견한 별들 가운데 가장 밝은 별, R136A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은 질량이 태양의 265배, 그리고 밝기가 태양의 870만 배. 아, 근데 목사님 왜 태양처럼, 태양보다 870만 배요? 아, 근데 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멀리 있었어. 얼마나 먼가 하면 빛의 속도로 16만 5천 년 가야 돼요. 그래서 태양보다 870만 배 밝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형광등을 천 개 정도를 여기 깔았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형광등을 지금. 와, 이보다 더 밝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 눈이 감당할 수 있는 빛의 한계가 있어요. 와, 이보다 밝을 수는 없어. 그게 태양인데 어떻게 870만 배 밝은 것이 존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에게 우리 지금의 육안으로, 우리 지금의 상태로 접근 불가능해요. 그 빛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차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엑사이트먼트,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예요. 우와! 라고 하는. 본도전서 2장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한 차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은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차원이에요. 그 다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그것도 볼 수 없는 이 신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 존재 중에서 본 사람은, 인간 육신을 입고 본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그분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앞절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 구약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께로 듣고 배웠고 보았구나.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46절에 언급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던 한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5장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계시하시어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경험을 한 자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어떻게 이야기해요? 보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우리는 보통 대면하여 이 표현을 face to face 그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그 표현입니다. 파님 엘 파님 얼굴 unto 얼굴 이런 말이에요. 파님 엘 파님 정확하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3장 동일한 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11절이고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주께서 친근하게 이렇게 너 이름도 알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는데 지금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얼굴 자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제한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11절에 나오는 분이나 17절에 18절에 나오는 분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 그분께서 성육신 이신의 구약의 성도들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분 하나하나를 계시하십니다. 손이 보였을까요? 다리가 보였을까요? 얼굴이 보였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들로 하여금 구속 구원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계세요.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광을 축소시켜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시해 놓으신 분이 계실 텐데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요? 보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 네 사람과 이스라엘 장로 70인 도합 74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쌍수. 히브리 문법에는 단수와 두 개를 뜻하는 쌍수가 있고 그 세 개 이상을 것을 복수라고 해요. 이게 쌍수가 쓰여졌습니다. 두 다리. 하나님의 다리 아래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이. 그리고 11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물론 여기 뵙는다는 것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니 하는 동사 자체는 히브리어 상으로 다릅니다만 보고 경험하고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그것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내 영 안에 희한한 변화가 있어서 나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존재를 감지해요. 아주 희미하지만. 그리고 연약한 목소리로 때로는 많은 의심이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도 해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진이,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이 이르면 이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대상을 보는 것처럼 걷는 믿음의 행진을 지속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때는요 우리가 지금의 몸으로 지금의 실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게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몸을 변모시켜서 그 부활의 몸으로 태양을 다른 어떤 제한 없이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136AY A1 이 태양보다 800만 배 이상 밝은 그것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가운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 아버지는 사절에 보니까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아세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소망을 옛날에 콩나무 시루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물을 계속 붓잖아요. 밑으로 다 빠지는데 어떻게 자라겠나요? 우리 영혼의 시루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각인되어서 소망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변화하는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힘으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작동을 해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은 영혼에 먹여줘야 돼요. 나 영혼에 먹여줘야 돼요. 육신의 음식을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양소가 나 육신적인 존재를 가능하게 하듯이 나의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은 무엇을 갈망해 하는가 하면요, 진리를 갈망해요. 그것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안에 속에 이너맨, 내 안에 속 사람이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이 내 속에 소망을 둔 사람이 강력해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육신까지도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강력하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안에는 그 속 사람은 너무 대가 약해요. 그래서 외부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기능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이죠. 저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잠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메시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한 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설교를 시작하고 크신 하나님, 놀라운 차원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나마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고대 왕들은 정권을 소유하고 있죠. 입법, 사법, 행정 한 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주권자, 세력가 하면은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국의 왕의 그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봇물과 같아서, 이 말은 봇물이라는 것은 논밭에 물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누구누구네 집에 물을 대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이쪽으로 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데, 저쪽 논에 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봇물을, 저수지의 그 물을 이쪽으로 튼단 말이에요. 그 손의 역사, 그렇게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고대 사회에 가장 강하고 의지적이고 완고한 존재가 왕인데 그 왕의 마음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의 마음 작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완고한 자의 마음도 왕의 마음을, 본물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농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 변화 전문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사람, 그리고 그 마음 변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의 역할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권면합니다. 한숨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한순간도 어둠이 이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속삭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로 올림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